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김민섭 지음 성우 김시우 일감 프롤로그. 이 책은 나의 한 시절이라 할 만한 날들의 기록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글들을 다시 손보아 엮었다. 돌이켜보면 꾸준히 글을 쓸 지면을 허락받았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매달 원고지 10여 매를 마감해야 하는 건 부담되는 일이기도 했으나, 그래서 바쁠 때면 종종 그만둔다고 말하고프기도 했으나, 내가 뭐라고 이런 감사한 기회를 스스로 놓을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 박사 수료생 시절 내가 썼던 문학 논문의 고정 독자는 세 사람이었다. 나, 지도교수, 그리고 심사위원. 같이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종종 읽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봐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문에 연재한 글들은 온라인 발행분까지 감안하면 그 예상 독자가 수십만 명 이상까지도 늘어난다. 가끔 포털사이트 메인에 나의 글이 올라가는 날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너의 글을 잘 읽었고 응원하고 있다고. 물론 가끔 악플도 달렸으나 괜찮았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 글을 쓸 때는 어떤 책임감이 함께한다. 이 한정된 지면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채웠을 것인데 그의 발화 기회를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인 글을 써야 한다. 그 다짐과는 별개로 7년 동안 쓴 100여 편 넘는 글들은 늘 부끄러움과 함께 발행되었다. 미안한 일이다. 그래도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썼다. 그건 다정함이다. 나는 그래도 다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왔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자 했다. 2015년 12월에 공부하던 대학에서 나와 몇 권의 책을 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나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의 처지가 되어 나를 이해해준 여러 사람들 덕분이었다.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이면서도 나에게 자신이 가진 정을 보냈다. 나의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 순수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다. 그건 동정의 행위이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다감함과 다정함이었다. 나는 우리가 조금 더 동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누군가가 나를 동정하고 있다고 하면 유쾌한 일은 아니겠다. 그러나 그건 인간만이 가진 본성이며 나아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같을 동, 마음 정. 누군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보는 일을 두고 우리는 동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이 되어보아야 한다. 그 단순해 보이는 일이 사실 인간의 모든 것이다. 가까운 이들이 아닌 먼데 있는 이들에게도 그렇다. 나의 가족에게, 애인에게, 친구에게 정을 주는 일만큼 당연하고 쉬운 일이 세상에 없다. 스피노자는 동정은 우리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불행에 대한 생각이 동반되는 슬픔이다 라고도 말했다. 결국 우리는 나와 닮은 이들을 동정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닮은 사람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정한 존재가 된다. 누군가는 손해보는 일이나 참견으로 규정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나는 믿는다. 이 책은 다정함에 대한 나의 기록이다. 교수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이던 대학에서의 한 시절을 지나 그 바깥에서의 나의 삶을 써나가기까지 다정하게 살아가려 했던 나의 경험과 사유를 담았다. 정확히는 거기에 가까워지고자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KBS 오디오북
다정함, 무정도 유정도 아닌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이후 북토크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고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선함은 유약함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하긴 어린 시절부터 힘이 약한 아이들은 무언가를 잘 빼앗긴다. 싫다고 할 때마다 듣게 되는 말이 너는 착하니까 괜찮잖아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것 좀 해줘요 하는 부당한 요구를 당연히 여기는 누군가들이 있다. 그러나 선한 사람만큼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만큼 치열하게 분투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얼마 전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를 봤다. 주인공 부부는 미국에서 세탁소를 한다. 남자는 내향적이고 유약한 성격으로 보인다. 항상 사과하고 중재하고 괜찮다고 말한다. 손님이 맡긴 세탁물에 누나를 붙여두고는 귀엽다고 웃기도 한다. 여자는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들은 어떤 일에 휘말려 한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사실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여러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자신의 힘을 빌려와 계속 싸워야 한다. 그때 남편은 말한다. 여보, 나에게는 내 싸움의 방식이 있어. 라고. 나에게는 이 대사가 올해의 대사라고, 아니, 한 시절의 대사라고 할 만했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며 적당히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이었다. 타인에게 분노의 감정을 보내는 일은 쉽다. 화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사실 가장 간편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 눌러담고 타인을 끌어안는 데서부터 자신의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정함, 이것은 단단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덕성이다. 이만큼 어려우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은 없다. 흔히 말하는 유약함과는 가장 반대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1910년대에 발표된 장편소설 무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 이광수는 유정이라는 소설도 썼다. 사실 그만큼 무정이 시대를 살아갔던, 아니 민족에 무정했던 이도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대상을 향해 있거나 없거나 해야 하는 감각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 무정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작가도 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어느 시인은 약한 모든 것에 연민을 가졌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그러면서도 무정한 한 시대를 자신의 방식으로 걸어가고자 했다. 윤동주는 모든 존재에 자신의 정을 보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약한 존재에게는 더욱 그랬고 인간이 아닌 것에 이르러서도 그랬다. 그의 삶이란 다정함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시적 표현이었겠으나 나는 그가 흔들리는 입새를 보며 실로 가슴 아파했을 것으로 믿는다. 흔한 입새에서 민족의 아픔을,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함께 떠올린 그의 다정함은 그 어두운 제국의 시대에서 얼마나 용감한 것인가. 다시 영화로 돌아오자. 여자 주인공은 남자의 다정함에 감화된다. 그리고 그와 닮은 싸움을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고 끝내 그를 안아주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 다정함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공허하지도 않고 유약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 세상이 규정한 연약한 선함의 모습은 사실 없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선가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 무정도 유정도 아닌 다정을 기억하면서 지금처럼 용기 있게.
KBS 오디오북.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찾아 항공권을 양도한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이후 나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게 됐다. 9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하고 1만 8천 원을 환불받느니 차라리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자 라는 이유로 시작한 별것 아닌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김민섭 씨의 여행을 후원하겠다고 나섰다. 개인적인 일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인 일로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사실 나에게 환불받고 치킨이나 같이 시켜 먹지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해 행복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행복해지고 싶었다. 항공권을 양도받은 누군가가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 과정을 지켜본 나 역시 가성비 좋은 소확행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여행을 후원한 여러 개인들 역시 그로 인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선한 연대, 우리 사회의 착한 일 중 하나가 된 듯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표가 생겼다. 여기에 답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착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착한 일 코스프레 같은 것을 늘 목도하며 살아가는 한편 스스로가 행한 착한 일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고민 끝에 내가 내린 작은 결론은 착해지고 싶은 존재는 사회적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전에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두 가지의 행위를 강박적으로 지속했다. 하나는 아동 정기 후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헌혈이었다. 한 달에 3만 원씩 특정 아동에게 돈을 보냈고 한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했다. 내가 그것을 시작한 계기보다도 사실 시기가 문제였다. 나는 그때 대학원생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조차 벅찼고 헌혈을 하러 갈 시간에 논문이나 더 쓰라는 핀잔도 많이 들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후줄근하다고 할 수 있을 그 시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누군가를 돕고 싶은 심정이 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나는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다. 밤새 논문을 쓰고 발제 준비를 해도 그것을 마치고 나면 몹시 허무했다. 내가 쓴 글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일이 즐거우니까 버텨낸 것이기는 하지만 문득 찾아오는 나는 이 사회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슬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헌혈을 하며 나의 피를 바라보던 중 저 피는 나의 글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쓰이겠구나. 그러니까 저건 사회적인 물건이구나 하는 감정이 찾아왔다. 아주 오랜만에 나를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대학원을 수료하기까지 70번에 가까운 헌혈을 했다. 정기 후원을 시작할 때의 사정도 비슷했다. 잠의 결연, 그 결연이라는 단어를 소유할 수 있음에 감격했던 것 같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회적으로 연결시킨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통해 자신이 사회적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행위는 하는 편과 받는 편 모두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어야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가늘고 느슨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러한 착한 일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된다. 어느 아동과 연결되었던 날, 나는 당신은 왜 후원을 하셨습니까? 하는 물음에 답해야 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는 저를 위해 후원합니다. 하는 한 줄을 적었다. 게시판을 살펴보던 나는 몹시 놀랐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후원의 이유에 저를 위해서 라고 적은 것이다. 사실 모두가 외로웠고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었나 보다. 그날 나는 별로 외롭지 않았다. 아직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지는 못했지만 타인을 상상하는 데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사회적 존재로서 외롭지 않기를, 당신과 누군가의 잘됨을 바라며 행복하기를 바란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다정한 기술 사회의 도래는 가능할 것이다. 얼마 전 나의 서점을 찾은 사람이 말했다. 챗GPT를 잘 활용하면 삶이 편해질 테니 당신도 써보라고. 요즘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웬만해선 유행을 역행하려 하는 내 주변의 작가들도 한 번쯤 써본 듯하다. 누군가는 내게 챗GPT에게 단편 소설을 쓰게 해봤더니 꽤 그럴듯하게 써서 사실은 자신보다 잘 쓴 것도 같아서 그걸 그냥 제출할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내가 아 그렇군요 하고 그다지 열없는 반응을 보이자 그는 제가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지요 하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 이후엔 뭔가 신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그때 글쓰기 8주차 수업의 커리큘럼을 작성해야 했는데 그가 프롬프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8주차의 글쓰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자 10초 만에 내가 상상했던 모범적인 커리큘럼이 작성되었다. 그가 여러 조건을 넣을 때마다 그것은 정교해져 갔다. 장르는 에세이고 피드백을 몇 회차 할 것이고 계획서 내용을 조금 더 흥미롭게 해달라.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GPT-4라는 것에 월 구독을 하고 말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제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써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 그 이후 나는 챗GPT의 도움을 종종 받고 있다.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몇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의 초안을 몇 분 만에 잡아준다. 예를 들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 맞춤법을 봐주거나 기관에 제출해야 할 형식적인 문서를 70% 이상 새롭게 바꾸어 주거나 글쓰기에 필요한 사례를 찾아주거나 하는 것이다. 무언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물으면 제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해주기도 한다. 이만하면 내가 지불하는 월 비용으로는 충분한 듯하여 세 달째 구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과연 괜찮은가? 라는. AI가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만한 물건이 되어간다면 사람의 쓸모는 무엇이고 내가 공부해온 인문학의 쓸모는 무엇인가? 그러나 더욱 상위 버전의 GPT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해도 괜찮다. 기술을 활용하고 제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만 아닐까. AI를 활용해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아끼게 된 나는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막연하지만 생각하게 됐다. 어차피 사람이 기계보다 계산을 빨리 하거나 정교한 작업을 하는 건 이전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다정함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며 이 사회를 지탱시켜온 힘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도 한다. 합리와 효율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고려해 사람은 다양한 선택에 이른다. 기계는 문 바깥에 배고픈 형제를 알아보고 음식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누군가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만으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기계가 사람의 글을 대신 써나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 결과물을 보며 계속 수정을 요구할 듯하다. 다정함이라는 조건을 넣어 다시 쓰기를. 타인을 상상하는 일상의 다양한 선택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를 조금 더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 나간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 누군가를 인간성을 상실할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는 것, 모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정한 기술 사회의 도래는 가능할 것이다.